토니 아크님께서 써주신 인사이트 글을 가져왔고요. 그 구리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밝히시는데, 여기에 논리를 살펴보고, 여기 논리 살짝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월가 소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수요처의 부상인데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충만으로 연간 약 110만 톤의 구리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점이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구리 가격에 데이터 센터 건설이 비탄력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할때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건설 비용의 한0.5%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안 지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계속된 꾸준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근거는 전기차인데요.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구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이분께서는 이제 약 2.5에서 4배의 구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요건 기관마다 약간 추정치가 다르긴 한데, 이제 S&P 글로벌에서 나온 추정치에 따르면 약 83kg,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대비 4배의 구리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 자료를 봐도 약 60에서 80kg 정도의 구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연기관차 대비 3배에서 4배가량의 구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컨센서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포드나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성장세가 주춤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구리 수요 자체가 늘 것이라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근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공급 차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S&P 글로벌의 연구를 언급하시는데, 구리 광산을 발견해서 구리 광산에서 실제로 생산까지 이어지기에 평균 약 17.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에 들어가도 2044년이 돼서야 새로운 공급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현재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리 광산을 개발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환경 규제 강화되면서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신규 광산 개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꽤 구리 광산 쪽에 좀 큼직한 사고들이 몇번 있었어요. 25년, 그러니까 작년 9월 8일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세계 구리 생산량 2위 규모의 광산에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해서 그 광산의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광산도 이제 26년 2분기부터 재가동을 조금씩 시작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완전한 생산에 돌아서려면 27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27년까지는 이제 공급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근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꼽으셨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구리의 대부분을 소비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구리 같은 경우에 구리 원석을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의 그런 원석 수입도 제일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가공한 구리를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근 이제 25년 말에 있었던 경제정책회의에서 2026년에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쳐서 이제 중국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의도도 밝혔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해서 구리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또 주목하신 부분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약세가 지속돼서 그 부동산 부문으로 구리가 들어갈 것은 조금 적지만, 현재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의 초점이 전력망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재생에너지 및 AI 관련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이런 걸로 많이 푸시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구리 수요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분야 구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년도 중국의 구리 수요는 결론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가지 논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구리 가격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시나리오별 가격은 다른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선정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구리 가격은 약 5.9달러 정도인데요. 부정적 시나리오인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구리의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그다음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현상 유지인 경우입니다. AI랑 데이터 센터 사업이 적당히 계속되고, 그다음 전력화 사업이 계속 적당히 되고, 이 부분에서 구리 수요가 조금 늘지만 공급 부족도 뭐 앞으로 큰 이슈 없이 그냥 지금처럼 고만고만하게 나아가는 정도 해서 현재 수준의 구리 가격 또는 살짝 하락할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시나리오고요. 공격적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더욱더 살아나고, 중국 경제도 반등에 성공해서 구리 수요를 막 빨아가고, 광산 사고 같은 게 추가로 올해도 몇번 발생하면서 공급 차질도 더 커질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작성자 분께서는 공격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이 시나리오를 이제 2026년 연말에 목표가로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 분께서 써주신 밸리 인사이트 글이고요. 그래서 작성자분의 근거가 네 가지 말씀드렸죠. AI 데이터 센터가 부상하고 전력화 트렌드로 구리 수요가 늘고, 전기차 부문의 구리 수요도 늘고, 광산의 공급 차질, 그 외에도 뭐 신규 광산 개발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구리 광산에서 구리 광석을 캐는데 이 원석에 그 구리 함유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구리를 만들려면 더 많은 원석을 캐야 된다. 이런 광산 쪽의 퀄리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로 수요가 늘 거다. 요 크게 네 가지를 있는데, 요 각각의 근거를 기관들의 전망을 빌려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저희 벨리 AI 매크로 분석 콘텐츠에 보시면 월가 소식이라는 매일 올라가는 콘텐츠가 있거든요. 여기 나왔던 콘텐츠들에서 소개드렸던 기관들의 전망을 바탕으로 구리 전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근거 데이터 센터였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할 것이다. 요것과 관련해서 많은 기관들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ANG 리서치에서 올해 나왔던 리포트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도 AI 붐과 전력화가 구리 수요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인 것은 확실하다. 그다음에 2025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만 봐도 글로벌 데이터 센터 용량이 8.3% 성장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이8.3% 성장의 착공이 대부분 챗GPT 이전인 2020년대 초반에 착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챗GPT 이후에 뭐 23년, 24년 이때 착공된 데이터 센터는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공사가 이어지면서 구리 수요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실제로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파이프라인 데이터에 따르면 2030년까지 4,700개의 데이터 센터가 건설될 예정이고, 근데 이것은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수 대비 60%나 급증한 규모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카고에 지은 데이터 센터를 분석해 보면 요 프로젝트에 총 2,177톤의 구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환산하면 데이터 센터 1메가와트당 27톤의 구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골드만삭스가 작년 12월에 냈던 리포트인데요. 이제 데이터 센터의 구리 수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 이 골드만삭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골드만삭스도 데이터 센터가 구리를 많이 가져갈 것이다. 이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요 전망치를 4%에서 12%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골드만이 강조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가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구리는 전 세계 구리 수요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구리를 많이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구리가 소비되는 것에 비교하면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구리를 많이 가져가도 전체 구리 수급 밸런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건 데이터 센터는 오케이. 데이터 센터는 별로 구리를 안 먹지만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망과 전력 인프라를 까는 것에는 구리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전망으로는 2030년까지 전력망 및 전력 인프라 부문이 구리 수요 성장분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핵심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전력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시된 근거 중에 구리 가격이 올라도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속되기에 구리 가격을 지지할 것이라는 주장보다는 살짝 조금 이걸 비틀어서 데이터 센터보다는 전력망이 결국엔 핵심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보면서 느낀 점은 결국엔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이랑 똑같은 게 아닌가?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면 전력망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뭐두개 같이 볼수 있지만 어쨌든 초점을 전력망으로 좀더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이제 골드만삭스가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기차 부문의 수요인데요. 요 작성자분의 근거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은 인정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구리의 수요 자체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의 전기차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기차 부문의 전망에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HSBC의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어떨 것 같냐라고 했을 때 HSBC, 그러니까 홍콩 상하이, 홍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유럽과 미국, 중국 세 가지 국가를 나눠서 봐야 된다.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현재까지 판매는 견조했다. 되게 올해 언론에서 유럽의 전기차가 안 팔린다, 유럽의 전기차가 부진하다, 이런 언론 보도를 쏟아냈지만 생각보다 2025년에 판매는 견조했다. 그래서 2026년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왜 그러냐면 현재 EU에서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이러면서 조금씩 규제를 또 풀어가는 추세가 보이면서 앞으로 유럽에서도 전기차 전망치를 살짝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HSBC는 부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기존의 전기차 장려 정책들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한다든지 연비 목표를 완화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국 시장의 특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되게 대형 차량을 선호하죠.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긴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긴 거리를 주행하기엔 뭐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죠. 충전 인프라 때문에. 심지어 미국에는 충전 인프라까지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중립적으로 봤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지금까지 많이 성장한 것은 맞지만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핵심 근거는 이미 중국의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 이미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클 여지는 크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클 것은 맞지만 앞으로 성장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해 나왔던 ANG에서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지속적인 보조금으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계속 성장할 것은 맞지만 ANG에서 하는 말이 구리 가격의 지지 요인으로 전기차보다는 전력망 및 인프라를 훨씬 더 강조했습니다. 결국엔 이거 근거 이번에 전기차 부문 수요도 앞으로 전기차가 좋을지 안 좋을지 사실 잘 모르고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구리 수요에 관련해서 전력망과 인프라를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근거는 이제 공급 차질 이슈와 신규 광산 개발의 어려움인데요. 많은 기관들이 이 근거 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리 가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요 요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작성자분께서도 이제 뭐 앞으로 현재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뭐 구리 광산에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 개발 광산도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점을 말씀하시는데 작년 연말에 나왔던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봐셔도 작년에 3건의 초대형 광산 사고가 있어서 26년 상반기까지 구리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전반적으로 광산 노후화와 채굴 난이도 상승으로 이미 서구권 메이저 생산자들은 신규 프로젝트 투자를 축소하고 있고 대신 기존 프로젝트 유지 보수를 하는 데 돈을 많이 넣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뭐 비슷한데 이제 기존 프로젝트의 유지 보수 비용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돈을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신규 프로젝트 투자하는 비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ING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터졌던 3건의 사고 때문에 26년 구리 시장의 공급 부족 규모가 꽤 클 것이다. 다음에 도이치뱅크에서도 주요 구리 생산 기업들이 26년 생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해서 약 30만 톤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 가장 공급이 부족한 시기는 25년 4분기에서 26년 1분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올해 초까지 되게 공급 부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블랙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10년간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이다. 2028년까지 추가 수요를 만족하려면 현재 세상에 있는 세계 최대 광산 규모 5개 규모의 신규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 ANG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광석의 품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광석에 들어있는 실제 구리의 함유량이 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환경 규제 때문에 구리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UBS에서도 뭐 여러 광석 품질 이슈로 전망치 하향 조정하고 그 다음 또 요즘 나오는 게 정광 공급이 제련소 용량보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구리 정광을 받아와서 요걸 제련을 해서 이제 구리를 추출하는데 실제로 제련소 용량보다 정광이 더 부족하다. 그래서 정년 구리 공급이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여러 광산 사고로 인한 생산 차질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에서 구리 품위 저하 등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 리스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반면 이제 지금까지 계속 공급 차질을 점치는 기관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점은 골드만삭스는 공급 과잉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구리가 공급이 과잉일 것이다. 그리고 얘들이 골드만에서 이야기하는 거 2025년에도 과잉이었다. 이미 과잉이었고 26년에도 과잉일 것이다. 다만 살짝 과잉 규모는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는 건 현재 구리 공급이 부족한 게 광산 생산 문제가 아니다. 대신 얘들 하는 말이 미국의 관세 정책과 비축이라는 인위적인 요인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현재 구리 가격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든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드만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해서 공급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구리 그 재활용하는 구리 있잖아요. 재활용 구리가 더 많이 공급이 될 거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니까 구리에 대한 대체로 알루미늄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 두 가지가 140킬로톤이 추가돼서 300킬로톤가량의 공급 과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도 그렇다고 구리 가격 하락을 점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거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살짝 기관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구리 가격을 올릴 것이냐 관해서 약간 의견이 다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UBS에서는 아까 앞에서 골드만이 말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상승해서 중국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전체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서 구리를 조금씩 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UBS에서는 이제 올해 중국의 설날, 그러니까 춘절이 끝나면 춘절 이후에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이 실시되어서 이후에 구리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ANG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중국의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의 약세를 전기차와 에너지 인프라 부문의 성장이 상쇄하고 있다. 약간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봤다고 할수 있고요. 골드만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2026년에 살아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서 구리 수요가 늘 수는 있지만 그 구리 수요 늘어나는 게 다른 국가의 수요를 땡겨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다 똑같은데 중국만 살아나서 중국이 수요를 더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수요가 죽고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는 형태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결국엔 제조업이 살아나면 중국이 수출을 밀어내기로 다른 국가들에게 막 수출을 저렴한 가격에 밀어내면 다른 국가들 제조업이 나빠지면서 결국에는 순증으로 봤을 때는 그냥 비슷할 것이다. 구리 수요가. 이런 논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국의 전력망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맞지만 ESS 수요가 증가해서 전력망 투자는 늘어나지만 풍력과 태양광 설치 여기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설치가 둔화되면서 인한 감소분이 더 커서 전반적인 중국의 구리 수요는 시장 기대보다는 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세계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중국이 뭐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니까 중국이 끌어오는 그런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중국의 실제 실물 경제가 얼마나 반등하느냐 이런 게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국가들과의 이제 수출 상승 여부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아까 골드만이 이야기했던 현재 구리 가격을 만드는 요인, 구리 가격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 요인이 광산의 공급 차질도 아니고 그 대신 미국의 관세다.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골드만삭스 핵심은 미국이 구리 관세 도입 시점이 늦어질수록 오히려 2026년 구리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게 논리인데요. 현재 미국이 그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냐 하지 않냐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단계인데 만약에 관세 시행이 2027년까지 미뤄진다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그 구리 재고를 미리 확보해 두려고 하는 재고 비축 움직임을 계속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으로 구리가 계속 들어오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나머지 시장에서는 구리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거죠. 결국엔 골드만삭스는 현재 구리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이제 글로벌 수급이 아니라 미국 외 시장,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시장들의 수급 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구리가 들어오면 그건 미국 내에 갇힌 것으로 간주가 되고 사실상 그 구리는 미국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이제 갇힌 물량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구리 가격의 일반적인 벤치마크는 런던에 있는 거래소거든요. 런던 LME 거래소의 가격이 구리 가격의 일반적인 벤치마크인데 미국 안으로 계속 수요가 빨려 들어가니까 LME의 재고가 부족해지고 나머지 세상의 공급 부족 규모가 커지니까 LME 가격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구리 가격이 오른다. 약간 이런 식의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관세 유예로 미국이 계속 재고를 빨아들이면서 나머지 세계 시장의 공급 부족 규모는 2026년에, 2025년에 있었던 공급 부족 규모보다 거의 두배 이상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다만 골드만삭스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구리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연말까지는 구리 가격이 횡보하거나 살짝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한 2030년 이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인프라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전력망 구축 같은 요인들로 인해서 구리 가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올해 구리 가격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보다는 전력망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 광산의 공급 차질 이슈가 추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걸 주목할 만하겠고 그다음에 중국의 실제 경기 반등 여부와 중국의 수출 쪽 관련한 그런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얼마나 연기됐는지 이 정도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